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전 인류를 향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온갖 우상 숭배로 자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 선지자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죄악 가운데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 거했습니다. 이에 결국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바로 직전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귀환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전인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33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너무나 분명하죠. 이거는 뭐 백사람에게 물어보면 백사람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한 말씀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읽으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누구나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이고 유다는 정말 풍전등화의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보면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가 전할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시위대들에 그 상황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동족들에 의해서 갇혀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는 지금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역의 가장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노리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이 나라가 곧 바벨론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특별히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선동되어서 바벨론과 맞서서 한판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에 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유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라고 한다면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실제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동맹관계를 맺고 단합시키고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하는 다라고 한다면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먼저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그냥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저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요 성경 공부도 계속됐고 또 주일 미스바 성경 공부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 무언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기도하던 중에 아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도 각자 기도하셨고 저도 기도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되지 않겠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또 아직 금요일 때문에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모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2020년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해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가 표어를 정했는데 어떤 표어를 정했냐면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교회 2020년에 작년에 올해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내년에는 말씀과 기도에 하나를 더해서 그것이 무엇이 될지 더해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세 개까지는 늘려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월 17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8시에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1월 17일 밤 8시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정말 저도 기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부르짖으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마음이 없으시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사실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체험으로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신 체험들이 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만약 이 자리에 한 분씩 나오셔서 기도 응답받은 사실을 간증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여기서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부끄러워서 못 나오시는 분은 있겠지만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다 나오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며 감격으로 여러분 다 간증하실 것이잖아요.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듣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 처음에는 뭐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귀찮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뭐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한두 번 나에게 부탁할 때는 기쁨으로 감당하지만 여러 사람이 계속 오면 부담되고 아, 저 사람 자꾸 나한테 오지 귀찮다 그리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탁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전혀 다르게 느끼시겠죠. 갓난아기가 있는 가정을 보면 갓난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댑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기저귀가 젖었다고 울고 외로우면 또 외롭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또 울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로 울어 제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아이의 울음소리에 다 또 응답하는 것이 또 갓난아기를 또 키우는 부모의 어떤 마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성경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기도는 향기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웬만하면 기도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향기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도 한밤중에 전화하면 아, 이 사람이 왜 한밤중에 전화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자다가 눈을 번쩍 떴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느 시간, 어느 때, 할 것 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어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근데 어느 과부가 이 재판장이 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재판장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부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한귀를 듣고 한귀를 흘리죠. 근데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재판관이 너무 과부가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아서 그 사정을 돌봐줬다. 그런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비유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밤늦게 찾아온 친구의 비유도 있어요. 어느 친구가 밤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 문을 두둥깁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손님이 밤에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으니 떡 세 덩이만 나에게 좀 달라. 그러자 그 친구가 자다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가 내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찮게 문을 두둥기니까 안 일어나면 정말 밤새도록 두둥겨서 내가 밤을 못 잘 것 같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네가 너무 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너는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내가 빵을 주겠다.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이 예가 그렇게 아름다운 예는 아니죠. 뭐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간청하는, 막무가내로 문을 두둥기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재판관이 그 과부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 과부를 뭐 그 정도 되면 감옥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뭐 업무를 방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도 그 친구와 싸우지 않았다는 그 친구를 두둥기자라고 막 나무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되면 아, 내가 과연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듣고 응답하신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데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이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없고 다 공동체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런 거룩한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주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이런 개인적인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막 소리질러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주기도문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고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기도를 향기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랑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을 항상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가 없으시면 일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인간의 기도가 꼭 필요하신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세부적인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단편적인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하라 명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마음이 찡한 사람이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바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아까 읽은 11절 또 여러 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뭐 이런 모든 말씀, 느헤미야에서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 유대민족을 유대의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큰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준비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기적인 자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기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모르셔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여차여차해서 이런 것을 원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사실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그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 정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마음을 바꿔시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간청하자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뭐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바로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대화를 통해서 전문가가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아니면 비전문가가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전문가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가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강력한 소원이 있고 또 하나님 나름대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준비되고 내가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인 이유이고 기도가 우리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우리가 기도 라든지 여러분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많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일꾼들로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